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악에게는 완전한 심판을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8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현재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어제 주일에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세잔에 가는 꽃 같고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북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유다라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넘치는 재앙은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침략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다는 것은 이 당시에 히스기야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하여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정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남유다 지도자들은 이 애굽은 충분히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지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과 구원으로 보았던 이 애굽과의 맹약,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서로가 보호해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이 사실은 맹약이 아니고 사실은 보호가 아니고 사망이요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던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동맹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층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만들었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전하다 여기고 최선이라 여겼던 바로 그 계책이 도리어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세운 동맹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되레 그것이 아수르의 화를 더 부추기는 결과가 됩니다. 안전하다 여기 맹약이었지만 침상이 짧아서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없는 것처럼 또 이불이 작아서 몸을 웅크리고 한기를 겨우 달래야 하는 것처럼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 여겼던 그 계책이 되려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된 도움인 애굽과 조약을 맺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도움이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돌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초돌은 시험을 거친 귀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돌입니다. 이 돌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애굽과 대조되는 참된 구원자이시자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돌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됩니다. 애굽이 아니라 이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믿을 만한 그 구원의 기초로 입증되신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에게 브라심 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행한 일처럼 하시겠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남유다가 왜 애굽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브라심 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물을 흩음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일이고 기념비적인 장소이지요.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신 이 또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고 대적을 물리친 주체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처럼 일어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도움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검증된 하나님이시고 귀하신 하나님이시고 견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발에 도끼 찢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진정한 위기는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런 오만함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기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인간의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9절을 보시면 농부가 농사 짓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은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농부가 땅을 갈거나 개간하는 목적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니 어떤 파종하는 농부도 계속해서 쟁기질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는 다른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않아요. 너무나 사실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농부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파종과 재배처럼 타작을 할 때도 곡식을 거둬들일 때도 다 각 식물에게 적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소해양과 대해양은 식물의 이름인데 이 둘 다 열매의 크기가 작고 껍질이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큰 나다들을 가진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도리깨나 또 돌로 된 수레바퀴를 사용하면 그 곡식들이 다 부서지고 말아요. 그래서 소해향과 대해향은 이 작대기나 막대기로 떨어야 합니다. 사실 눌썰미가 있는 농부라면 또 약간의 상식이 있는 농부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 소해양과 대해양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땅을 갈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당연한 일들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왜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를 맞은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실 수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절망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할 때 잠시 잠깐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같아 보일 줄 모르나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더 깊은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 삶의 자그마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시고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그것을 배워서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기초도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세심하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고 또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다 여기면서 우리 방법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